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두 달 남았어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년 가면 또 다른 거 나옵니다. 빨리 이제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옥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TV 개그 프로에 보면은 봉숭아 학당이든가, 뭐냐 그게 뭐냐면요, 그 바보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바보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3 빼기 2는 몇이지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다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른가 봐. 3 빼기 2는 이게 선생님 답답하니까는 먹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사과가 3개 있는데 두 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지요? 없는데요? 그래요. 이제 사과를 직접 가져왔어요, 이제. 사과를 직접 가져와서. 야, 이 사과 세 개 있잖아. 예. 두 개를 친구가 먹었어. 몇 개 남은 거야? 세 개요. 똑똑한 아이잖아요. 처음엔 사과 없이 그냥 설명했다니까. 사과가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먹어서 몇 개 남았지? 없지. 사과 세 개 가져와서 두 개를 친구가 먹어서 몇 개 남았냐? 세 개 다 남았잖아. 세 개요. 우리 신앙이 혹시 그렇지 않는가? 우리 신앙이 보이는 것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는, 그게 혹시 우리 신앙 아닌가 싶죠.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하는 신앙.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죠. 오래 믿었으므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선생 되었을 텐데, 오래 믿었으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는 지 오래돼서 어떤 사람은 뭐 3대째 믿었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라 신앙이. 그래서 말하고 결론이 뭡니까? 큰 일을 어떻게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큰 응답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 큰 문을 어떻게 열어주겠냐? 열어줄 수가 없지 않겠냐? 복음은 사실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안 보여, 사실인데. 구원 받은 자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은 안 보여요. 악령과 성령이 존재합니다. 안 보여. 우리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굉장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 말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하고 서로 통하는, 소통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잖아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소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출발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개나 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지 않으셨느냐면, 개하고 소하고는 하나님이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우리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되게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둔 우리 렘넨트들, 저도 이해는 돼요. 교회 오면은 어쩌면 예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안 되냐? 복잡하거든 지금요.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보내놨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됐어. 취업하기 힘들지. 그렇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막 복잡합니다. 이제 복잡한 걸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는요,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이 좀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면 예배 안 돼요. 빨리 저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제 졸업은 당하오지, 취업은 해야 되지, 취업의 문은 좁지. 그렇다고 뭐 가장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될 상황이지. 뭐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은 들려오지. 이게 이제 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 자,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 예배 한 번이요,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영적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은 매일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어요. 매일. 그런데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보니까 형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이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노예 상인들 있죠. 보디발의 집에다가 또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애굽의 대총리가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었다면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요셉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다. 남도 아니고 형들이 팔았다니까요. 그게. 막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막 조금만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상처가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한 번 때문에 이혼해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또 종으로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 여자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예배가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지금 렘넨트들 잘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하고 자기는 매주 나오는데 다를 게 없거든. 얼른 생각해서 6개월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은 다리를 절고 와야 돼요.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왔으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고 와야, 아이고 그렇구나, 저렇게 교회를 자주 안 나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이나 지나 똑같거든. 지금 예배 드려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힘들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고 아니면은요,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안 흔들렸어요. 자, 솔직히 뭐 손에 장 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살아요. 그런데 1년 내에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 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다니까요. 그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의 역사, 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먼저 받아야 돼요. 어디서? 문제 속에서. 무슨 문제죠? 죄. 여기서 구원 받아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디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저 사단의 손에 지금 장악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구원 받아야 돼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 지옥 배경.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거든요. 구원받아라. 어디서? 문제 속에서. 무슨 문제? 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배경이 돼가지고 있는 지옥. 여기서 구원받아라.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넨트들이 부모와 갈등이 있어서 집을 나갈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저 남편이나 아내들이 집에서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들어올지라도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대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싹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요, 싹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말이야. 싹 눈에 안 보이는 얘기인데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준비한 겁니다. 그 방법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네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안 쓰니까 존재냐 가치냐. 여러분이 누구냐? 그냥 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설명하기 쉽잖아요. 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을 소개하는 최고의 그 표현이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디 가죠? 천국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아놓고 천국 가고 있습니다. 요거 가운데 요게 문제예요, 이제. 요걸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예요. 성경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그 사는 방법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의 흐름은 구원받으랍니다. 그 구원의 길이 신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성경이 뭐라 하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요. 성경은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 구원의 방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럼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죠?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6명 이름 나옵니다. 저 아벨부터요. 16명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하나 있습니다. 16명 이름 앞에 다 붙어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도전이에요. 예,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제목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뭐냐?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도전이다. 예, 오늘은 뭐죠?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도전이에요. 자, 나를 살리는 도전, 복음 24. 여러분, 복음 24 되지 않으면 절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24. 복음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요? 24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살려라, 복음 24. 지금 막 불신앙 들어가 있죠. 나를 살려라, 복음 24. 복음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앙이 들어옵니까? 복음 놓쳤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지. 복음을 놓쳤으니까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을 잠시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라 복음 24.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 나는 복음으로 끝난 자. 나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 나는 복음의 증인. 나는 복음 때문에 천국까지 보장된 자. 복음 24. 그래야 나를 살려요. 세상을 살리는 도전. 뭘 가지고? 우리 방법으로는 절대 세상 못 살려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방법 가지고 세상 살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포럼이에요. 지금 훈련 받으신 분들은 62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62가지가 뭐냐? 복음을 내 일상에 누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복음을 내 일상에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내가 틀린 기도했구나. 금방 나오지요? 복음을 내 일상에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아, 내가 틀린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는 복음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랴. 그게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도전.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그러면은 시대를 살리는 도전인데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리느냐? 그게 치유인데 고치는 치유가 아니라 살리는 치유예요. 자, 여러분 한 시대를 놓고 지금 우리가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요? 여러분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가정 문제 가지고 내 개인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내 몸의 질병 이런 문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왜 무슨 사단하고 전쟁한다는 얘기를 하지? 요 사단하고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요것과 여러분의 신앙이 관계없다면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이 관계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시대를 놓고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북한 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쏘면 쏜 거지 뭐. 좀 빨리 간 것 뿐이지. 아멘. 북한의 핵 쏘고 안 쏘고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금 사단과의 전쟁이요. 예.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사단하고 전쟁 얘기라 해야지 뭐 북한 핵이 있고 그거 뭔 상관있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뭐 한반도 전쟁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뭐. 뭐 중국이 어쩌고 러시아가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신문에 나오면 읽고 뭐라고 하면 듣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머리털 하나라도 검거나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시대를 놓고 지금 사단하고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그 시대를 정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아니 목사님 사단이 시대를 정복하는 전략이 있든 없든 지금 나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요. 하나님이 당신 배고픈 거 상관없어요? 지금 사단과 전쟁하는 이 시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문제를 몰라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혀로다. 그리고 온 천하를 꾀는 자 그랬습니다. 전략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을 꿰는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이 시대를 꼬이는 전략이 있다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꼬이는 전략이 있어요. 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그 사단의 전략이 지금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곱 현장에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현장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지금 이 시대 전략이에요. 자, 설명할게요. 문화 현장, 복지 현장, NGO 현장, 저 탈북, 난민 현장, 미자립 현장, 치유가 필요한 현장.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병든 자, 귀신의 괴롭다는 이런 현장 있잖아요. 이런 현장에다가 저 3단체를 먼저 보내버려. 사단이. 저 종교단체를 먼저 보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굉장히 윤리에 밝은 사람을 먼저 보내. 그래가지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줘버려. 그리고 영혼만 훔쳐가버려. 이해됐어요?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병든 자도 있고 귀신 들려서 괴로움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미자립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3단체와 다른 종교단체가 먼저 찾아가 버린다니까. 먼저 찾아가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죠? 실제 그 사람들에게 기술도 가르쳐 주고, 저 NGO 국가 이런 데 가서 막 보조도 해주고, 그래 놓고는 그 사람들의 영혼만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냥 쉬운 예로. 여러분, 이웃집이 너무 막 가난해도 이게 하나님 계획 있는 가난이 아니고 저주의 가난이에요, 저주. 가난도 하나님 계획 있는 가난이 있어요. 저 부자 되면 안 되니까 가난하게 만든 계획이 있다니까. 돈 주면 막 돈 쓰고 다닐 것이니까 돈을 안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이건희 씨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는요, 참 일리가 있다. 이건희 씨가 돈 버는 방법 열 가지 있다.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열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돈 많은 사람 곁에 있어라. 그럼 뭐 일리가 있죠? 거지들하고 노숙자로 진행할 돈 생기겠어요? 돈 많은 사람 곁에 가라. 조금 몇 가지 해놨는데 그 중에 내가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돈을 쓸 때는 돈한테 물어보고 살아. 오, 일리가 있구나. 한번 여러분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돈 쓸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돈아, 지금 쓰면 되겠냐? 그때 돈이 대답할 겁니다. 야, 네가 그 돈을 어떻게 버는데 거기다 써? 그렇죠? 돈한테도 물어보세요. 이따 헌금할 때 물어보세요. 야 돈아, 만화하면 되겠냐? 야, 이게 다 하나님 건데, 그 뭐 만화하면 되겠냐? 10만 원 해라. 이럴 겁니다, 돈이. 아, 돈한테 물어보고 돈을 써라. 난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돈을 쓰려고 할 때, 이거 쓸까? 그러면, 야, 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거기다 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돈이. 자, 여러분, 이웃이 너무 가난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난이 아니고 완전히 저주라. 이때에 다른 신앙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죠? 쌀 사다 주고 집안 청소해 주고 먹을 것 주고 애들 돌봐주고 하겠죠. 그렇죠? 고쳐버린 거예요. 고쳐버렸어. 그 뒤에 여러분이 찾아갔다 해요. 안 받아줘요. 그렇죠. 고쳐버렸으니까. 가난을 고쳤으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무슨 전략인지 알겠어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일곱 현장을 먼저 들어가지고 고쳐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이 고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살려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치유에 도전해라, 이제.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 그 사람은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다행이지 사람단체나 다른 종교단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끌고 가서 자기들 보호소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 사람을 고쳐버렸어.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한들 듣겠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살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앉은뱅이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난 거예요. 고칠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전략을 써라. 자, 그럼 첫째로 고치는 치유가 아닌 살리는 치유. 다섯 군데를 치유해라 이제 여러분들은요. 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웃이 어려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한 거야. 이제 지금 3일을 굶어가지고 얼굴 노란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한 거야. 내가 이거 갖다 먹을 거 주면 안 돼.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 그걸 핑계 대 가지고 그거는 자기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그런데 진짜 그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완 선조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걸 가진 그 사람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니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엘리야 운동, 에레미야 운동, 세례완 운동,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지도자 운동, 이거 한 것,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미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잘못하면 우리 개인 신앙 속에 적그리스도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 안 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잘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고치는 치유가 아니라 살리는 치유를 해라. 영혼을 살려라.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사단이 두 번 다시 공격할 수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아니 사단이 자꾸 공격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틈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 틈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것만 틈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데 마귀가 왜 공격 안 하세요? 그 길로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래야 공격 못하지요. 그리스도 붙잡고도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데 사단이 갖고 노는 거지. 영혼을 구원시켜라. 영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마음과 생각을 살려야 돼요. 구원 받았을지라도 마음의 상처.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려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줘야지 가서 위로해준다. 그건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나도 다 겪어봤어. 나 너 이해해. 같이 울어줬다. 그게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니까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살려야 돼요. 육신.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꼭 우리 몸만 말한 것이 아니죠. 육신 세계. 그게요. 육신 세계는 정말 감사함이 나와야 그게 참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감사하구나. 그게요. 야, 내가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 참 감사하구나.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삶이, 육신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가 발견될 때만 육신은 치유돼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항상 자기는 이게 스탠다드 기준이라고 합니까? 당신 키가 기준이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갈 때 이제 키 큰 사람들을 부딪히는데 당신이 이렇게 걸어가도 안 부딪히고 이제 참 감사하다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발견이 돼야 그게 이제 곧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나와야. 그래서 육신은 감사함으로 살리는 겁니다. 네 번째, 어디를 살릴 겁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삶은 우선순위만 찾아내면 삶은 살아나요. 우선순위. 어떻게 해요?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랬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부터 생각해요. 그죠?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둘이 싸웠어. 왜 싸우지요? 하나님이 함께 그걸 놓쳤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그거를 이제 붙잡는 거지.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낙심이 됐어. 왜? 순간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삶을 치우해라.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요셉,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안 놓쳤어요. 그래야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건 놓치고 살잖아요. 그걸 놓치니까 삶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라. 그래야 삶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뭐지요? 미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느 현장 가든 간에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래를 살려버려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미래를 살린단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놨죠? 땅끝을 준비해놨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과 만민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땅끝. 그게 보여야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 구원부터 여러분의 미래까지 치유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략. 여러분 사단 전략 어마어마합니다. 시대를 꿰는 전략, 시대를 꼬이는 전략이 있어요. 어디 개인을 꼬이는 전략이 있고요. 어느 단체를 꼬이는 전략이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렘넨트입니다. 렘넨트 싹 잡아놨어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 엘리트 싹 잡아놨어요. 엘리트. 사단의 전략. 전문인 다 잡아놨어요. 여러분 조금 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 분들은 정신이 번쩍 안 드세요 지금요. 싹 잡아놨습니다. 청소년 잡아놨지. 엘리트 잡아놨지. 전문인 잡아놨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업인 잡아놨지. 중직자 잡아놨지. 싹 잡아놨어요. 그게 다요. 다섯 파트. 싹 잡아놨어요. 그래 이제 좀 본인들한테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세복이라고 우리 학교 출신들인데요.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요. 저 남미로 막 중국으로 막 전도를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자기들끼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 있긴 있어요. 다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막 중국 가고 남미 가고 하니까는 막 영접운동이 몇백 명씩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훈련받는다고 하여 집회 모이고, 사가정 모이고, 전국 집회한다고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비난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가면은 막 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일어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등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3단체와 종교단체들은 다섯 파트 싹 잡아버렸잖아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벌써 면전도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싸움 일어나고 다 흩어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 다시 이제 교회 한다고 또 교회 세워서 교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협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꼬여가고 대학생들 사설 꼬여가고 꼬여가고 그게 괴롭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현장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전략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전문인, 어제는 경찰, 소방, 안전 전문인들 모였잖아요. 매주 전문인들 모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모임을 갖지 않냐면은 3단체와 다른 사단에게 조종받은 자들이 그 다 잡아가 버려요. 엘리트 잡아가니, 전문인 잡아가니, 렘넨트 끌고 가지, 산업인 끌고 가지, 중직자 다 끌고 가지. 전략. 제발 여러분, 제발 축복받고 싶으세요?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토요일날 핵심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그 모임이 뭔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상 직장 관계상 못 오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실 거 아닙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을 그 이 편안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 짓이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다른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그런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잘라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살다 가지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살다 가실 것 같으면 내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겁니까? 그냥 살다 가실 거 같으면 그냥 살다 가시고 여러분 자녀는 나도 책임 못죠. 자,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여라. 렘넨트 모이고 엘리트 모이고 전문인 모이고 산업인 모이고 중직자 모여라. 세 번째 방법. 목적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목적입니다. 전략은 다섯 파트입니다. 렘넨트, 전문인, 엘리트, 산업인, 중직자 모여라. 방법. 악령과 가학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자, 사단은 요 다섯 파트에다가 무슨 방법을 적용하죠? 악령 충만하게. 악령 충만. 그래가지고 요 다섯 파트에다가 명상하도록 해요. 명상. 그래서 나를 찾아라. 뭐 하나님 있긴 어디 있냐. 네가 주인이야. 나를 찾아라. 그리고 뭐 어떤 방법을 쓰죠? 인간의 잠재의식은 어마어마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대요. 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의 0.3%밖에 못 썼어. 우리가 그걸 개발하면 어마어마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완전 다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게요. 그게 적그리스도요. 아니 조영기가 적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이 적그리스도 사상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그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악령이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됐지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제자와 사도들이 로마 두렵고 유대 종교가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보여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문, 시간표, 응답 보지 못한 그걸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한 문, 응답, 시간표 보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면서요. 성령 충만 받고 현장 가니까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문과 시간표와 응답을 찾아냈어요. 성령 충만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준비한 문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가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걸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술 취합니다. 나는 술 입에도 못 대는데요. 입에도 못 대면서 술 취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준비한 문, 응답, 시간표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묵상입니다. 이제 명상 가지고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주인이다, 그걸 가르쳐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나를 찾는데 어디서 나를 찾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인데요. 이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다섯 파트라니까요. 렘넨트, 사람인, 중직자, 엘리트, 전문인 다섯 파트. 이 다섯 파트를 붙잡고 뭘 하느냐? 악령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 다섯 파트를 붙잡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이걸 심는 거예요. 이 다섯 파트를 붙잡고 뭐 한다고요? 뇌를 개발해라.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이거를 잠재의식을 개발시키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곧 결국은 망하겠지만은 모든 현장을 다 정복해놨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기고 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라.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영원히 힘을 얻는 시간. 시편 103편 1절 말씀도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니.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냈다. 영혼이 기쁘겠죠. 내 영혼이. 그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함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도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내 영이 기쁘겠죠. 그 시간을 가지라면요.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보장되어 있어. 아,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잖아요. 믿으세요? 그럼 그 가운데는 안 믿고, 천국 갈 것만 믿고 그 가운데 천국 가는 과정은 안 믿지. 예. 믿으세요. 다 보장되어 있어요. 내 미래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나의 미래다. 그 시간을 가져라.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기뻐하는 내 영이 즐거워지는 시간을 가져라요. 그래야만 뇌를 개발하고 뭐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이기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은 지혜도 따라오고 지식도 생기고. 아시겠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지금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놓고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놓고요. 사단은 아주 과학적인 종교단체와 저 어마어마한 3단체를 이용해가지고요. 굉장히 양심적이며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저 지금 일곱 현장을 다 고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영혼만 빼앗아가고 있어요. 도와주면서 영혼 빼앗아가버려.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건물 지어주면서 영혼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살려라. 다섯 부분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부터 미래까지.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 다섯 파트. 렘넌트부터 저 엘리트 전문인 중직자 산업인 다섯 파트. 내용이 뭐죠? 뭘 가지고? 저 사단의 전략은 악령 체험시켜요. 신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접하게. 내가 주인이다. 이걸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인간이 주인이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걸 심으면서 잠재의식을 개발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읽은 성경에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 이 현장 찾아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리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살릴 답,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 앞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려야 할 현장을 사단이 먼저 가서 고치고 영혼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교회, 여기에 도전하는 중직자, 여기에 도전하는 렘넌트 산업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현장에 일어났던 살리는 역사가 교회와 우리 걸음걸음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